오늘 다니엘서 8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대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청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았던지 2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번민하고 그 번민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후속편 환상을 보게 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까요? 마음에 풀고 삼는 것들이 결국은 눈앞에 현실이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따라서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걸 품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돈을 볼 것이고 권력을 평생 품는 사람은 어느 날 어떤 자리에 앉아 있겠죠. 저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를 놓고 번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세한 꿈을 환상을 보게 하셔서 역사에 그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거 알아서 뭐하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따라서 번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번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잠언 말씀처럼 그가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뜻을 알게 하셨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이에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환상을 보는데 지금 본인이 바벨론에 있지만은 지금 바사 왕국 때 그 미래 수도 중에, 그때 바사에는 네 군데 수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엘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바사 지방의 중간쯤에 경계 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그 지방 땅 수산성, 나중에 에스더스에 나오는 이 수산궁이 있는 곳, 겨울 별궁이 있는 곳, 그곳에 지금 본인이 을레 강변, 그 수산성을 지나가는 을레강,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이죠. 그 강변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품고 품고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궁금증에 답해 주는 것이죠.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같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왔었지만 그는 결국 그 환상 가운데서 성전에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서 다시 정말 성령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품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날 삼층천에 다녀왔지만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입에 결국 발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뭐를 보았겠습니까? 원래 강변에서 내가 3절 4절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딱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적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누가요? 두 뿔이 있는데 수장의 두 뿔 중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 뭐 우리가 해석이 되고 나오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케 하는 메대와 바사 중에서 초기에는 메대가 그래도 힘을 좀 썼지만 나중에 결국은 바사의 고레스한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페르시아 쪽이 훨씬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좋은 뜻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대로 돈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대로 권력을 집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락하죠, 뭐. 폐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강해지는 꿈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더 부드러워지는 꿈을 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날마다 점점 더 강해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살인하게 됩니다. 점점 강해져서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더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를 정말 이드로의 장인의 양 몇 마리 치게 하면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죠. 세상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원하는 대로 강력해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가 탁월하고 출중함으로 쓰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폐망의 길로 간다 이 얘기예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놨더라. 이것도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결국은 헬라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의 등장. 그리스 나라의 뜻이 재밌더라고요. 그리스의 뜻이 거품이에요. 거품이 막 일어나듯이 제국을 급속히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두 뿔 가진 수장 메대와 바사는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했죠. 전 유럽을 평정하다시피 하고 그 제국의 끝이 인도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는 인도 침공 중에 돌아와서 바벨론 땅에 와서 결국은 죽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이 알렉산더의 지금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게 한 것이죠. 이 염소의 뿔이 그냥 하나 나는데 이 뿔이 워낙 그냥 강대하더니 정말 상대할 사람이 없고 말이죠. 사방을 짓밟아서 모든 땅에 다 엎드리게 하더니 그런데 강대할 때 그 뿔이 꺾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장 강성할 때 꺾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구부러지지 않고 부러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람에 나는 갈대는 흔들리는 것 같아도 부러지는 일이 별로 없지만 강한 것은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알렉산더 후에 그 장수들이 각각 나라를 사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제가 이룬 이 헬라 제국은 4등분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카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 지방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가 이쪽 서아시아 쪽에 비두니아 쪽 그쪽을 점령하게 되고 셀레우코스가 이제 그 이 바벨론 서쪽 지역을 다 평정하게 됩니다. 인도까지 결국은 그 강력한 시리아 왕조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애굽 쪽으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프톨레미라고도 부르는 그쪽 왕조가 이제 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쪽은 프톨레마이오스가 1세부터 이 결국은 클레오파트라 7세까지 왕조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리적 인급성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쪽과 셀레우코스는 계속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근동 지역의 패자 패권을 점점 확보해가는 역사적 추세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보는 심정은 어떨까요? 문제는 이제 그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게 되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또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종 다니엘아 내가 내게 펼쳐질 역사를 보게 하리라 해서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미래를 다 알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일을 알려준다고 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미래를 너무 알려고 저는 자꾸 미래가 궁금하다는 사람 보면 늘 그럽니다. 뭐 그렇게 당신 미래가 궁금하냐? 때가 되면 죽을 텐데. 그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너무 미래를 안다고. 그러나 어쨌건 지금 하나님의 사자 이 다니엘에게 놀랍게도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했느니라. 아, 그 앞에 9절부터 안 읽은 것 같으네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나중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에피파네스, 셀레우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예, 이 또 이 독한 또 임금이 하나 왕이 하나 나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그냥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바르질 않나. 이 사람들이 그냥 제단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또 갖다 만들지를 않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수없이 죽었어요.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이 일은 다시 수복되죠. 그래서 성전 수복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새로 성전을 회복하는 수전절 하누카라고 부르고 그게 그들에게는 성탄절 시즌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짓밟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200년 뒤에 또다시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미래까지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내다보고 있는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 그 이후의 일, 그러니 일들에 대해서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도 뜻을 몰라서 고민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가지고 너 그걸 해석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15절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해서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한 것이 있다는 것. 지금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아시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종말이 있을 것이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데바스에게도 종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메데바사,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는 헬라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끝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끝이 있고 인류에게도 끝이 있고 이 온 우주에도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의 정한 때를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예요. 알면 사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종말을 아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 선고만 받아보십시오. 사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당신 앞으로 3개월 이상 못 삽니다. 그러면 사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뭐 회개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하다가 나은 사람들도 간증도 있잖아요. 의사가 3개월 산다고 그랬더니 3개월 달 모든 걸 청산하고 가겠다고 마음을 다 비우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 불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에 관한 종말을 알면서도 인간은 왜 그렇게 탐욕을 버리지 못할까요?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한 번 더 그가 지금 그냥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뭐 알듯 말듯한 얘기에 잠이 들었던 거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세워가지고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사람, 가브리엘이. 이 가브리엘은 나중에 여러분 신약에 오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 이, 누구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이. 예.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나타나요. 가브리엘.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종종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점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런 것들이 다 끝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참 놀랍게도 이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역사의 정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비롯되어서 그리고 주에게로 결국 돌아간다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인간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비밀을 결국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더라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카 후서를 했습니다만 2장 12절을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다 불의를 행하다가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 막강한 권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세들이 결국 심판에 이른다는 것, 그게 이 환상에 담겨있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이하를 읽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도 결국은 제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피살된다는 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장이 썩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나라 전체를 뒤집어 놓았던 자의 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2300주야 동안 이 성전이 그렇게 훼파를 당하고 엄청난 일을 겪게 될 텐데 그것 또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한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는 한시적이다. 고난은 한시적이다. 인생도 한시적이다. 때가 있다는 것, 제한된 시간을 산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견딜 때 이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무시무종, 영원한 윤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죠. 끝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그 목적지를 모른 채 정말 방황으로 접어들든지죠.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가지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자, 미래를 알게 되었어요. 역사의 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났다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알고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몇 사람에게는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 비밀에 관한 것은. 그러나 누구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여러 날 알았지만은 그가 다시 왕의 일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역사에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잠시 병이 났지만 그러나 다시 털고 일어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앞으로 있을 22년 후에 바벨론의 멸망을 본 뿐만 아니라 그는 200년 후에 헬라의 멸망까지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끝, 그 당시로 볼 때는 종말에 이르는 때를 알고서도 때의 끝에 관한 정한 것을 알고서도 그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니엘같이 그렇게 뭐 번민을 품고 역사의 종말 미래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기록된 종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미래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정한 때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한 때 끝을 알고 산다는 삶의 태도와 그리고 이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땅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을 내다보고 사는 것, 우리의 삶의 시간은 이미 영원으로 건져 올린 바의 시간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시간만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의 여유, 그러면서도 삶의 치밀한 밀도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능날인데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지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서 미래가 어떤지를 모르는 이 다음 세대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시험이라는 데 묶여서, 입시라는 데 묶여서, 대학이라는 데 묶여서 어디로 진학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시험에 정말 임하는 모든 학생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불안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히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 발걸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아이들이 갖고 정말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러나 왜 공부해야 하고 왜 시험 쳐야 하고 왜 대학 가야 하고 왜 진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오늘 한 기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갈림길보다도 종말의 끝을 알고 살아가는 갈림길을 택할 수 있도록 저 자녀들 이 입시를 거쳐서 대학을 거쳐서 믿음의 길로 선뜻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믿음 안에서 종말을 알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먼 미래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들이 이때껏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학문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종말의 끝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메인바 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을 향유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참된 교회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